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하실 때요. 아,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인디애나 주에 있는 테일러 유니버시티 업랜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한 대략 한 7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젊음이 좋더라고요. 이 아침 저녁 7시부터 뭐 1시까지 뭐 집회가 계속되는데 뭐 그 유스 패스터들은 언제 끝나나 다 하고 있는데 애들은 진짜 막 지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시 끝나니까 이제 유스 패스터들 자러 가는데 애들은 피자 먹으러 또 가는 참 아이들이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함께 받은 은혜들은 또 제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타 도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각 도시마다 세워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 정도, 한 48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에야 뭐 교회 이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 옛날만 해도 이 도시가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 도시의 이름이 곧 교회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교회 이름들은 사실 다 이 도시의 이름인 거죠. 안디옥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이름도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아주 쟁쟁한 이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두보의 중심의 위치에 서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힘입고 총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중 제1차 선교 여행, 제일 처음으로 떠난 선교 여행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의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하면은 이게 어딘가 하고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일 텐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위치한 그리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리스에서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좀 건너서 조금만 건너가면 바로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터키인 거죠.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 터키라는 이 나라에서 펼쳐졌던 셈이죠. 시간적으로 배경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지 한 15년 정도 뒤에 1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림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것이 아주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시대였겠죠.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로마의 령에서 살아가고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방인들도 이 갈라디아 지방에 많이 살아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고,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지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바울은 아주 큰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강한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의 몸을 성 밖으로 또 끌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한 정말 이 불꽃 같은 이 주의 사역자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해산하는 수고와 이 혼신을 다한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터키라는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이 본래 섬기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배경은요, 바로 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난 이후 직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어느 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좀 잘못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신천지나 이단들이 교회를 와서 흔들듯이 이 당시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에게 정말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이러함처럼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막 자꾸 흔드는 거죠.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는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네. 그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도 될까 했던 그런 의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불 번지듯 퍼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요, 복음의 심각한 변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바뀐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또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로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 1절에서 이 바울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사도하라고 나를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가 천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도직이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그 체험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이 주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1절을 읽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절인 10절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자세가 이런 거죠.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대 역할하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사꾼이 되어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하고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편법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위대한 영적 봉우리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0절을 보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는지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사도로 살아가는 것,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배를 타다가 파선당해서 죽을 위기를 겪었어요. 40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 셀 수 없이 갇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헐뜯고 욕당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루하루를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혹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들면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걸 자주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나, 나 원래 이렇게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마치 자신의 삶을 비극의 어떤 가련한 불행한 주인공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뭐 내 직장이나 혹은 심지어 내 가정도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의해서 억지로 정말 이렇게 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야겠죠. 모든 역사 뒤에서 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이 내 마음과 일치하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혹은 때로는 정말 남모르게 울고 불고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난 삶에 대해서 회한을 가지고,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안 됐었는데,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더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일까요? 팔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그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자에게 주어야 했을 채색 옷을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을 너무 끔찍히 아껴서 그 아들에게 그 채색 옷을 대신 입혀줬어요. 그러자 형들이 이 질투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뺏겼던 그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의 동생인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1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정말 걸레질하고 정말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노예라는 것은요 쉬는 날이 없던 거죠. 월요일부터 정말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 노예의 삶을 11년 동안 살아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더 아래로 떨어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총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 고난 당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3년 동안 이런 거 당했으면, 야 진짜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가? 막 이러한 어떠한 좀 의구심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그는 남의 집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죄수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거나 남의 집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가거나 혹은 그보다 더 아래에 이 던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아주 이런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훗날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하셨는지, 왜 나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보내셨는지, 아 그 13년이야말로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나를 깨는 시간이었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족을 먹이고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세우는 그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우연이나 팔자에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은 우연의 연속에 따라 마치 물이 보에 담긴 물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흘리는 물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듯이 정말 뜻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확실한 계획을 따라 펼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도 자신의 이 사도됨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 소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처럼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또 자녀로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주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사역을 맡겨줬어요. 일에 뭐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역을 두 분에게 이렇게 맡겨줘 보면 전혀 다른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막 뾰루퉁한 표정으로서 막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채, 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나? 우리 교회 이런 거 할 사람 충분한데 왜 굳이 나를 내리고서 이런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키나? 그런 분이 계신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봐도 참 불쾌한 일이고 더러운 일인데 그걸 하면서도 정말 환한 표정으로 그것들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이거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 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제 섬김과 헌신을 주님 받으시를 삶의 예배로 주님 바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분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한 분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생의 독을 쌓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또 본문의 연결에서 한번 더 소개할까 합니다. 한 소년이 샌프란시스코 저 서부의 아름다운 이 바다가 보이는 이 언덕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 아저씨들을 발견합니다. 한참 동안 멀리서 이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이 호기심 많은 이 소년이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 걸음에 그 인부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요. 가까이 가보니 거대한 이 쇠기둥에 용접을 하고 있는 세 명의 용접공을 만나게 되죠. 소년이 첫 번째 용접공을 향해 물어봅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러자 용접공이 이 소년을 보자마자 아주 다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죠. 야, 꼬마야, 보면 모르냐? 나 지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잖아. 소년은 자리를 옮겨서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용접공을 찾아가죠. 그리고 좀 전에 물어본 동일한 질문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 두 번째 용접권은 귀찮다는 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마야, 나는 지금 새 조각을 용접하고 있단다. 드디어 소년이 마지막 세 번째 용접공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 용접공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를 찾아왔던 이 소년을 향해 아주 환한 미소를 비추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꼬마야, 나는 말이야,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라고 말했어요. 세 사람 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같은 돈을 받으면서 동일한 일을 하는 용접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이 세 용접공 중 어느 누가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까요?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보면 이 세 명의 용접공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게 일했을까요? 그러나 제가 진짜 오늘 이 밤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그 소년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집사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꼬마야, 나는 하도 운이 없어서 이번 주 우리 교회 식사 당번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꼬마야, 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금 신나게 밥을 짓고 있단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좀 물어보시겠어요? 집사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저 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집사님,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네. 교회에서요, 정말 행주를 가지고 강대상을 닦든, 걸레를 들고서 바닥을 닦든, 의자를 치우든, 어떤 일을 하든지요, 주께 하듯 하면 주께서 받으십니다. 그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주요 요직에 앉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세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작고 오히려 남들이 덜어 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비록 주님 보이시지 않아도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참된 예배자로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벽돌 나르는 일처럼 귀찮고 하찮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죠. 저 로마 카톨릭은요, 직업의 귀천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는 소위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스러운 직업이 있다고. 그래서 성직자나 교황, 뭐 사제, 신부, 비숍 이런 거는 거룩한 직무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피라미드를 삼각형으로 딱 그려보면 이제 위에 꼭대기에 이제 성직자가 있고 이제 아래로 쭉 뭐 왕, 귀족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구조들을 분류하고 또 이해해 왔어요. 뭐 요즘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천한 개념이 있는 거죠. 직업 위에 또 다른 어떤 상위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독일의 신학주의자 이 종교개혁에 불씨를 냈던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러한 개념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심지어요, 수도원에서요, 수도사들이 먹을 음식을 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돌리고 있는 그 사람도 가장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직을 신학적 이 사상을 성경에서 그가 찾은 거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소 젖을 짜고 있는 한 사람의 이 하녀가 지금 이 소 젖을 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일, 우리는 왠지 그러한 일들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왠지 그러한 것만 좀 교회사적으로 좀 위대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거,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뭐 교회에 잔디를 깎거나 화단을 정리하는 거, 뭐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친교했을 때 뒤에 막 있는 것 같이 정리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바로 그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이 되며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요, 정말 우리가 대충대충 해도 되는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불의 전차로 유명한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을 또한 잘해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또한 잘해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곱씹어 보세요.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또한 잘해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목회자로 그 어느 것도 작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나 순원이나 찬양대원, 안내자, 부엌봉사자 그 어느 것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역할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진짜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임을 고백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매일 집에서 TV나 보면서 뭐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재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련회 때 저희 아이들하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애들을 다 붙잡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Pastor Joe, P-Joe,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 인생의 그런 계획들이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at the end of the day that's meaningless 하다는 걸 자기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무엇인가 소명이 있을 텐데, 소망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what is the real hope that's written in the Bible?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소망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10대 학생이. 참 깊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탁 깨달으니까 제가요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참 저도 이번 제이젠에 저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으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되었다고. 지금 10절 말씀 보입니다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그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치 이 나침반에 있는 바늘이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동치지 아니하면 나침반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바늘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놔도 상관없이 망가져버린 나침반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